지난 몇주 동안 제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좀 가정에 대한 올해 주제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도 제가 전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여름 이후에 제가 말씀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정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가정 줄치고 깨지기 쉬운 그릇들 간의 연합 이런 제목으로 해서 가정에 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섯 번에 걸쳐서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결혼이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이 얼마나 참 큰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결혼의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혼인 만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결혼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구원이 뭔지, 또 예수님의 초림이 뭐고 재림이 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이런 전혀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우리 사람 인간 간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결혼에 있어서 그 연합이라는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그이 완전한 연합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느 정도 맛보게 하신 것이 이 결혼이기 때문에 이 결혼에 있어서 연합이라는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결혼에 삼각형이 있었는데 삼각형의 이 아래쪽에는 남편과 아내가 꼭지점에 있고 위쪽 꼭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또 혼적으로 아무리 서로가 가까워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그럼 어디서 이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가갈 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또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또 결혼에 있어서는 어떤 감정, 사랑하는 어떤 감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의무와 책임이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결혼에 있어서는 감정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인 이 가치들, 그것을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맛보게 하셨다 하면서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가치가 뭐냐 할때 그것은 휴머니즘도 아니고 뭐 인류의 이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다. 인간이 맺는 그이 성령님의 열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가치다. 근데 그것을 결혼의 이 관계 가정에서 이것을 맛보고 이루고 또 실행하고 또 훈련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 하나님의 가치, 중요한 가치들을 파괴하기 원하고 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파괴한 그 기초 위에 자신의 어떤 이론들을 세우기를 원한다. 자신의 가치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 동성애, 또 성 개념의 해체, 뭐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가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자녀, 아이들, 이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자녀 교육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의식이 없으면 어렵다. 단순히 그냥 아이 낳아놓고 그 아이가 그냥 우리가 뭐잘 먹이고 뭐잘 교육시키면 그러면은 그냥 애가 잘 크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훈육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전쟁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올바로 교육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세 번째 그 설교 주제에서 언급했던 이야기 중에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틀인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제 조심해야 하는가 이제 하는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이제 보충해서 이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정 밑줄 줄 긋고 깨지기 쉬운 그릇들 간의 연합 이제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뭐냐 이렇게 할때 여러 가지로 이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이 인간의 정체성을 가장 잘 정의하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창조자이실 것입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분께서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성경에 봤더니 흙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풀이다 이렇게 풀, 들에 자라는 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릇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인생이 수증기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다. 수증기가 얼마나 잠깐만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 음식할 때 또는 압력밥솥에서 수증기가 팍 하고 이렇게 솟아나지만 그것이 조금 한 2, 3초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또 풀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인간을 그 그릇으로 묘사하신 이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릇, 흙으로 만든 이 그릇, 질그릇 이렇게 이제 묘사하신 것인데요. 신약과 구약에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 토기장이가 지은 존재다. 그래서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항변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도자기 아시잖아요. 도자기. 도자기가 뭐와 뭐를 합한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도기와 자기 맞습니다. 도기와 자기를 합해서 도자기 이렇게 부른답니다. 예. 그러면은 도기는 뭐죠? 예?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예. 여러분이 뭐 모르신다고 해서 뭐 잘못될 건 없습니다. 도기는 그 재료가 흙이랍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 도기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는 뭐냐? 이거는 돌가루. 돌을 이렇게 부셔서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돌가루로 만든 그릇이 자기랍니다. 그래서 도기를 다른 말로는 질그릇 이렇게 부르고요. 자기를 다른 말로 사기 이렇게 부른답니다. 사기. 그래서 고려 아니 뭐 저기 뭐야 이 옛날 그릇들 중에서 이 이제 사기 그릇 많이 보셨잖아요. 사기 그릇. 그것은 이제 돌가루로 만든 그 그릇을 사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크리스탈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탈 그릇. 유리도 일종의 이제 돌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 성분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규소, 모래에 있는 규소에서 이제 이렇게 추출되는 것인데, 그 유리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성분, 특별한 성분을 넣으면 그 굉장히 투명해지면서 두꺼워도 굉장히 투명해지면서 소리도 굉장히 맑은 특별한 유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천연 광석의 수정하고 이제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케이. 사전 일단 지식을 좀안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인생을 인간을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다고 했는데 그릇은 일반적으로 그 용도가 뭡니까? 뭔가를 담는 것에 있지요.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들인데 근데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안에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 있어도 성경은 그것을 보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학문 이런 걸 뭐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게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똥이에요.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다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뭔가를 담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학식과 인품 이런 게 뛰어난다고 해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못나 보여도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어요. 그 보배가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그릇이다 할때 먼저는 그릇이 이제 뭔가를 담는 용기인데 원래 뭐를 담도록 창조되었냐? 하나님을 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깨달아야만 인생이 인생답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릇의 특징이 뭐냐면 깨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깨질 수 있다. 또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 동거하고 그랬으니까 결혼 안한 상태에서 그냥 같이 사는 건가? 아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혼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릇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더 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일단 인간은 그릇인데 그릇의 특징은 뭐냐? 깨질 수 있다. 깨지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이라는 건 뭐냐? 이것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간의 결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두 개의 그릇이 질그릇이 만나서 서로 충돌하면서 부대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더 약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아내,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이고 이 말이 그러면은 남편은 안 깨진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남편도 약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약하냐 할때 상대적으로 여자가 더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약한 그릇이지만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원만한 이 결혼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이제 이 그릇의 비유에서 단순하게 말한다면 한 질그릇이 이제 자기와 다른 성별의 다른 한 질그릇에게 매력을 느끼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침내 성공해서 두 질그릇이 이제 함께 있게 된 것, 이게 이제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두 질그릇이 처음에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데이트를 시작할 때는 서로에게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예의가 바라요. 매너를 지킵니다. 그렇죠? 서로에게 대해서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극도로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대하냐? 마치 아, 그릇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크리스탈 유리 잔 같은 그런 잔을 대하듯이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그릇 간에 제일 행복한 순간은 그때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데이트할 때가 제일 예, 행복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마침내 두 이 질그릇이 이제 결혼에 골인하고 한 집안에서 이제 부대끼면서 서로가 이제 살아가면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점점 거침이 없어지고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무례해지고 이제 함부로 대하게 되지요.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를 안 지키게 되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예의를 안 지키기 시작하게 됩니다. 데이트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그릇이었지만 함께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이 그릇의 사방에 이제 기스가 나지요. 기스? 일본 말인가요? 흠집, 오케이. 흠이 나고 크랙이 생기고 이게 이제 서로 금이 가고 그리고 이제 이가 빠지죠. 이렇게 탕 부딪히면서. 예.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들 볼품없는 사기 그릇처럼 됩니다. 우리 중에서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는 서로에게 여전히 고급스러운 크리스탈 잔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아멘. 예. 예, 굉장히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예. 아마 어떤 특수 촬영기가 있어서 이거를 딱 이렇게 그 흠집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딱 있어서 찍는다면 여기 계신 부부들 중에 대부분은 다 만신창이 그릇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으로부터 또는 아내로부터 이가 다 빠진 사기 그릇 취급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결혼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상은 많은 가정들의 경우에 남편이 아내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고 아내가 남편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런 존재 취급을 했고 아내가 남편을 그런 존재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깨지기 쉬운 고급 그릇이 아니라 마치 무쇠 그릇 대하듯이 마구 함부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남편을 그렇게 집어던지고 내팽겨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중에서도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그 상처들이 너무 커서 금도 많이 가고 이도 많이 빠지고 그릇에 그래서 둘이 같이 몸은 살고 있지만 또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혼 상태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행하지만 그런 분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선 계속해서 어떤 갈망이 있는 것입니까? 나는 고급 유리 취급을 받고 싶은데 나는 고급 크리스탈 잔에 취급을 내 남편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받고 싶은데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이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올바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정, 이 가정을 우리가 이제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데,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그 키워드가 이제 배려라고 믿는 것입니다. 배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른 건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한 단어만 그냥 기억하고 가시면, 그러면은 말씀을 잘 들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배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 몰랐던 단어는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오늘 조금 평범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점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꼭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떤 뭐 뛰어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몰랐던 뭐 고급 지식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알면서도 무시했던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꼭 깊이 상고하고 이렇게 각인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지기 쉬운 고급 유리 그릇을 깨지지 않게 다루려면 당연히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택배를 이제 택배 물건을 이렇게 이제 주문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시켜준 택배를 이렇게 받을 때 어떤 택배 위에 취급 주의 이렇게 쓰여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프레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유리잔이 이렇게 깨지는 그런 모양을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취급주의 택배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결혼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를 이제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은 취급주의 택배물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집에 어떤 물건을 하나 시키는데 그 이제 수건 수납장을 하나를 시켰는데 그게 전면이 유리로 돼 있는 걸 시킨 적이 있어요. 딱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서리가 깨졌더라고요. 굉장히 거기서도 주의해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품을 해서 다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것들은 정말로 주의해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이 조심해서 다루는 것, 깨지기 쉬운 상대방을 조심해서 다루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꿨을 때 이게 이제 배려인 것입니다. 이 인식, 이 깨지기 쉬운 상대방에게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이 인식이 얼마나 강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행복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식을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청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한 분이 있다면 결혼을 안 하시는 것이 배우자 될 사람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좋고 그게 준비가 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청년들 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표현에 의하면 취급주의 물품을 택배로 받는 문제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배려를 배운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굉장히 잘하는데 안에서는 너무 형편없는 남편 또는 아내가 있죠. 그 사람이 밖에서 잘하는 건 가식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로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예의가 바른 것이 아니라 그거는 가식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의가 바르고 배려심이 많은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어려운 거예요. 가족에게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이 배려를 안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못 배우게 되면 믿음 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배려를 못 배운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도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배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배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배려하시는 관계가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부터 배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과 저에게 배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가장 나와 가까운 관계인 부부 사이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하나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이제 성경의 황금률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성경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야말로 율법 전체의 요약이고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 단어로 하면 배려예요. 존중을 받기 원한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조금 오해해서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겠구나.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말을 하시는 거지요. 예. 이 우리 중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 부분을 오늘 좀 강조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나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나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방식대로 사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 뭡니까? 나는 밥 먹을 때는 늘 찬물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들도 다 밥을 먹을 때는 찬물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도 묻지 않고 무조건 찬물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따뜻한 물이 더 좋아요. 여름이라도 따뜻한 물이 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대부분의 사람이 여름에 찬물로 샤워하는 게 굉장히 좋으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름에도 따뜻한 물이 좋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어머니들 중에서 특히 이제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음식을 해주실 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어쨌든 음식을 하시고 또 아이들이 음식을 많이 이제 먹었으면 좋겠어요. 왜 건강하기 위해서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은 지금 현재 그것을 많이 먹을 생각은 없어요. 조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서 만족도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무조건 한 그릇 가득을 먹어줘야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아이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을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 놓은 이것을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그것을 두 그릇을 그냥 이만큼씩 해서 이걸 먹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자녀를,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러나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상대가 남편이 됐건, 아이가 됐건, 손님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이것을 강요해가지고 이렇게, 아 물론 내가 줬어요. 내가 뺏은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밥을 뺏었나요? 아니, 그 사람 돈을 뺏었나요? 내가 아무것도 안 줬나요? 아니에요. 나는 굉장히 내 사랑을 담아서 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네, 그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고집이에요. 그것은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이 제공해주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억지로 그걸 먹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했던 의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겁니다. 예, 제공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가지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상대방도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버리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배려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묘사들 여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말들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을 했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랑의 그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배려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 행동이면 그게 진실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 왜 오래 참죠?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시기하지 않는 거, 사랑이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 쉽게 성내지 않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배려를 배우지 못한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거슬러요. 예, 그리고 불편합니다.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왜? 계속해서 그 사람과 부딪히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 행동인데 나를 배려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걸 계속 견뎌야 되잖아요. 그게 부부관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이 특성은 어린아이적 특성이지요.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은 남 생각 안 하잖아요. 애기들 보면 자기 위주죠. 철저하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되 아내를 사랑하고 또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훈련해 가십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러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아, 이거는 내 만족이고 자기 만족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문제지, 내가 진정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참잘 배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을 이야기하실 때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결혼이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 중에 결혼한 분들은 뭐냐면, 아직 결혼 못한 분도 있지만 결혼한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얼마나 뭐 물질적으로 잘 사시건 못 사시건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존귀한 것을 받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씩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가정을 이루셨다면,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 하나를 주신 겁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honorable 하다, in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존중받을 만하다, 고귀하다,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존귀한 것으로 알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존귀한 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존귀한 것이 존귀한 것인 줄 아는 마음, 이게 있을 때 인간이에요. 이게 없으면 짐승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결혼이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혼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것을 다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씩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존귀한 것을 존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존귀하지 않은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될 때, 그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올바로 다시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 존귀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결혼의 두 당사자가 존귀하다는 말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출발점 아니겠어요? 결혼이 존귀하다는 얘기는 결혼의 두 당사자가 존귀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존귀하고 아내가 존귀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귀하게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 나는 남편으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어. 나는 아내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얼마나 많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존귀하게 취급해야 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얼마만큼 그렇다면 존귀하게 취급을 해야 할까요? 대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 존귀한 만큼이 아니라 상대방이 존귀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까지가 존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내 입장에서 나는 이만큼 사랑해야 한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그것을 일종의 폭력으로 느낀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만족한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존중하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 나는 존중을 받고 있어 하는 만큼 존중이 되어야만 실제 존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존중해야 할까요? 우리 결혼 서약대로 죽음이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게 부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것. 그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어떤 남편은 또는 어떤 아내는 자기의 결혼 생활의 만족만을 생각하고 아내의 결혼 생활 또는 남편의 결혼 생활이 만족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결혼 생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 여러분, 저도 남편입니다만 제가 이 결혼에 대한 설교를 할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저한테 어쨌든 해당되는 말이고 저도 집에 가면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결혼 생활은 남편들만의 결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의 결혼 생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내 여러분, 결혼 생활은 아내들만의 결혼 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의 결혼 생활이기도 하잖아요. 결혼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결혼이다, 만족스러운 결혼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는 굉장히 고역스러운 결혼 생활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굉장히 고역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정말 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려고 청혼하셨나요? 우리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행복한 결혼이란 결혼의 두 당사자인 남편과 아내가 모두 행복할 때에 그때 행복한 결혼이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서로 존경하는 존중하는 이 마음이 평생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상대에 대한 존중, 존경이 유지되도록 이 노력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잃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제 결혼을 봐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결혼을 봐도 그렇고, 처음에는 서로가 존중했는데,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서로가 유지가 됐었는데, 어느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깨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어떤 존중감 또는 아내로서는 남편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탁 깨져버리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 깨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깨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또 눈치챘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지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그 결혼에 있어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미 결혼해서 그것이 깨진 분들은 일단 제껴두고 형제 자매 여러분 결혼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깨지는 순간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문제 의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남자 형제분들이 이게 있으셔야 돼요. 자매로부터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표현은 안 합니다. 대부분 표현을 안 해요. 이게 뭐지?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내가 아는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하면서 그 마음속에 굉장히 의구심이 들면서 그게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제 집사람에게 준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순간은 굉장히 사실 엄청난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순간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했던, 온전했던 그 크리스탈 잔에 금이 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한번 금이 가면 그걸 회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배, 100배의 노력을 해도 그거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그 존경심이 깨지면, 그럼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 형제들의 경우에 리더십에 이 손상이 가는 거예요. 권위가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 깨졌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깨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했다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은 신부를 쟁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쟁취하면 그러면은 일단 이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더 이상 떡밥은 안 주고 이미 꼴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쳐두고 아내는 제쳐두고 자기의 어떤 그이 성취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의 발판이고 그 발판을 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막 열중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까?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될까? 고민하다가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한 사람만 바라보고 정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좋은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자체가 정말 하나의 어떤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형제들의 경우에는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결혼은 그냥 하나의 수단이에요. 자기의 어떤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발판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결혼 자체로서 하나의 인생의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부분을 이 특별히 형제님들이 좀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저희 가정도 그렇고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자매가 조금 더 연약한 그릇이 맞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자매가 더 연약한 그릇이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제들이 조금만 더 배려심 있게 자매들을 이렇게 좀 배려하면 그 가정은 어느 정도 원만합니다. 네. 예. 아내를 제일 잘 배려해 주시는 가정의 자매님께서 지금 아멘 하신 겁니다. 예. 예, 아멘.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혼한 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것을 존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면 그건 짐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못 하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게 정말 다른 그 무엇과도, 내 사업과도 비교할 수 없고 내 어떤 직장 문제와도 비교할 수 없고 내 어떤 공부, 내 취직, 내 어떤 자아성취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이구나. 결혼이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게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존귀한 것을 존귀한 것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조심해서. 깨지기 쉬운 것일수록 존귀하고 존귀한 것일수록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것을 우리가 값싼 사기 그릇, 무쇠 그릇 취급하지 마십시다. 뚝배기 취급하지 마십시다. 남편은 된장 항아리가 아니에요. 아내가 뚝배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취급하려고 합니까? 예. 가장 귀한, 예, 가장 값나가는 깨지기 쉬운, 예, 크리스탈 그릇으로 생각하십시다. 오늘 집에 가시면 아내에게 내 크리스탈 아, 닭살이 갑자기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그릇들에 상처를, 온갖 상처를 입혀놓고 금이 가게 해놓고 이가 빠지게 해놓고는 그러면서 나만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다.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야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퍼줬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